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넘겨주시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읽어내려갈까요? 읽어내려갑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제가 설교하면서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요, 짧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20분밖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는데 이 말 하면 또 이것도 시간 지나가는 건데 20분 안에 한번 해볼게요. 예. 자, 사람이 살면서 뭐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는 게 있습니다. 예. Familiar라고 하죠. 익숙해지는 거. 자꾸 반복적으로 하면은 익숙해져요. 자, 익숙해졌을 때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감각이 무뎌져요. 결혼하고 나서 사랑할 때의 그 좋았던 감정이 결혼하고 나서 늘 같이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편해진 건 있는데 무심해져요. 무심해져요. 그건 나쁜 게 아니죠. 우리는 사람에게나 물건에게나 환경에나 다 반복성을 띠면 어느 순간에는 무뎌지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통증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무뎌져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그 뜨거운 냄비를 손을 들고 손으로 잡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나도 해볼게 했다가 큰일 나죠.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왜? 여린 손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죠. 근데 어머니는요, 늘 만졌거든요. 무뎌진 겁니다, 신경이. 자,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 말씀 쪽에 적용을 해보면 이제부터 약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말씀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무뎌져요. 자,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무뎌지는 건 좋은 일이에요. 때로는 좋은 일이에요. 근데 영적인 부분에서 말씀에 대해서 무뎌지면 그다음부터는 심각해집니다. 무뎌지면 그때부터는 영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자, 어떤 식으로 발생하냐면, 자, 오늘 본문에 23장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The Lord is my shepherd. 이걸 모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너무 잘 알아요. 자, 그런데 자꾸 듣다 보니까 익숙해져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면 아멘 하고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러면은 좀 더 정밀하게 현미경으로 보듯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보고 그냥 지나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특별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문장 안에 들어있는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노예. 하나님은 당신의 목자야. 아니라 누구의 목자요? 나의. 제가 가로에 뭐라고 써놨어요? 가로에다가 신앙 고백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자요 하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목자이십니다. 이것도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일리지,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나의 목자가 되면요, 이건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했으면은 다윗이 이 말을 했거든요. 다윗이 왜 하나님을 목자에다가 비유했을까?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냐면은 다윗의 직업이 뭔지 알아요? 데이빗의 잡이 뭐예요? 셰퍼드예요. 그 사람 잡이 목자예요. 그는 어릴 때부터 목자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쉬우고 빨리 나올 수 있는 단어가 목자다. 그래서 요한은 나의 목자다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목자는 다윗의 좌비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사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좌비예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자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미국 땅 여기에서 이 트레이시에서 목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가끔씩 이렇게 쭉 타고 오다 보면 산에 뭐가 있어요? 소들이 방목돼 있어요. 근데 사람은 안 보여요. 소들만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목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양을 키우는 목자는 우리 이 시대에는 아마 평생 동안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 시대에는 목자는 너무너무 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이 목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 정도로 가깝게 친근하게 있는 분이야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목자라고 한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인데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적인 분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다윗이 목자로 해석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보세요. 자, 목자와 양을 한번 비교해서,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의 인정을 받아야 됐거든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나이도 어린 친구가, 아니, 이렇게 여리여리한 애가 누구와 싸워요? 어마어마하게 2m 50 넘는 그 골리앗과 싸운대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약간 얕잡아 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본문을 인용을 했는데 사무엘상 17장 34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종인 나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자, 양을 지킨다는 건 목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목자인데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들 중에 누구를 채가요? 새끼를 채가요. 왜? 가장 약한 존재니까. 새끼를 채갈 때, 그걸 물어갈 때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내가, 목자인 내가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누구를 쳤어요? 사자와 곰을 쳤어요. 하룻가가 범무서운지 모르고 말이야. 어떻게 곰을 쳐요? 이 어린 친구가. 자기는 그렇게 했대요. 거짓말 했을까요? 속된 말로 뻥을 쳤을까요? 아니요, 사실입니다.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누구를 건졌어요? 새끼를 건져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서 그것이 누굽니까? 사자나 곰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대요. 수염을 잡고 쳐 죽이는 방법이 어떻게 하죠? 그냥 후려 쳐버리는 거죠. 아니면 입을 여기까지는 너무 리얼하니까. 자 그러면 다윗이 그 겉으로는 너무너무 호리호리한데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장사일까요? 아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목자로서 목숨 걸고 사자와 곰과 싸워서 누구를 지켜요? 양의 새끼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윗이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골리앗 앞에서도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건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저 어릴 때도 저는 싸움 못하는 사람이지만 목숨 걸고 싸우면요. 저보다 힘센 친구들도 살짝 겁먹어요. 네. 그래요. 목숨 내놓으면요. 세상 무서울 것이 없어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자 그러면 양의 입장에서 보죠. 양의 입장에서 그런 목자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인생 대박 나는 거예요. 근데 양이라고 해서 이런 목자를 만나지 않습니다. 못된 목자들도 많아요. 거짓된 목자들 많아요. 양을 이용해 먹기만 하는 목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다윗 같은 목자를 만나면 그 양의 운명은 이미 다 결정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기분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누구의 목자라고 말해요? 나의 목자래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적인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넘어가셔서 오늘 속도가 빨라집니다. 예, 더 막 설명해야 되는데 예, 두 번째 하나님은 목자 앞에 뭐가 붙었어요? 최고의 목자. 방금 전에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예요. 나의 신앙 고백이고 나의 목자라서 그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 양을 위해서라면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분. 그런 분을 향하여 나의 목자라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에게는 어떤 분이에요? 최고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가로로서의 뭐라 해서 절대적인 신뢰. 즉 하나님이 목자로서 양인 우리를 향해서는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면 우리는 양으로서 하나님께 목자이신 하나님께는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고요?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막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단순합니다. 신앙은 릴레이션십이에요. 관계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거.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저는 항상 세 번째가 네, 메인입니다. 세 번째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최고의 목자예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와야죠? 나는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I lack nothing. 자, 보세요.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게 해서 그 전능하신 님, 전지하신 님을 다 사용하셔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럼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와, 이런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어. 이런 하나님을 만나 나에게 최고의 행운이었어. 이런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살다니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어요. 살면서 살아보니까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자, 정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아, 부족해야 하다고 하셔야 제가 그 다음에 이어가죠. 나 부족한 거 없어 하면 그 다음부터 답이 안 나와요.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해요. 천지가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다윗은 무슨 마음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했을까? 자, 그러면은 추정은 가능한 거. 다윗은 정말로 부족함이 없이 궁궐에서 살았구나. 이러면 답이 나와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살았어요? 궁궐에서 살기도 했지만 다윗이 부족한 게 많았어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짓말하죠? 아니, 자기는 부족한 게 되게 많은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는 하나님 나 부족한 거 없어요. 그거 거짓말 아닌가요? 아니, 부족한 거 많은데, 누가 봐도 부족한 거 많은데,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하나님 나 부족한 거 없어요. 다윗이 거짓말 했을까요? 아닙니다. 진짜로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고백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도, 세상 살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고 가게를 운영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만나고 사회생활 하니까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실력도 부족하지요. 지식도 부족하지요. 능력도 없지요. 저의 처남이 서울대를 갔습니다. 제가 간 게 아니에요. 제 처남이 서울대를 갔는데 너무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기분 좋겠다. 그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매형. 거기 갔더니 저는 꼬레비예요. 더 똑똑한 놈들이 얼마나 똑똑한 놈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너무 잘 됐는데 들어가 보니까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이게 우리죠. 자,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목자이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을까? 자, 두 가지로 본문 두 본문을 비교하면서 제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자, 23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거지. 아, 이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족함이 없지요. 그럼 다윗은 이걸 그냥 해본 소리일까요? 미사역으로 하나님 기분 좋으시라고 나는 부족해 죽겠는데 나는 여전히 풀밭이 아니라 자갈밭이고 나는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나는 사막에 있는데 하나님은 풀밭에 나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아니, 나는 지금 뭐 어디 있다고요? 자갈밭에 있는데 어디에서 누이게 하신다고요? 풀밭에 누이시고 이건 아니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은 다윗을 풀밭에 누였어요 안 누였어요? 누였어요. 하나님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어요. 그걸 다윗이 경험했어요. 살다가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더라. 정말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경험. 그러면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됩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풀밭에 누이셨어. 나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어. 그게 간증이죠. 간증, 신앙 간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를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은혜 받았더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더니 내 앞길이 해결되었어요. 와, 자,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최고의 목자이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분이죠. 자, 이렇게 가면은 아, 이론적으로 맞아요. 아, 맞아 맞아. 그럼 너무 이상적이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아, 오늘 목사님 이 설교 듣고 여기서 끝나면은 아이고 오늘 내가 여기 왜 왔나, 이 소리 들으러 왔나, 왜 나하고 공감도 안 되는 이야기만 하실까. 전 하나 더 있습니다. 제 설교는 항상 마지막까지 들으셔야 돼. 예, 하나 더 봅니다. 23장 4절. 야, 이게 나옵니다. 이게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는데, 그러면 이때 이 내용이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를 지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내가 이 길은 안 가야죠.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는 안 가야죠. 갈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하셔야죠? 하나님이 스탑, 디투어. 다 나아죠? 디투어. 뭐죠? 우회, 피해가. 그러면 쉴만한 물가요? 인도하신 하나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게 바로 세상에서 끝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상이에요. 하나님 디투어! 나 우회해야 되죠. 우회하게.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 나는 모르죠. 근데 1년 뒤에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가 내가 만날 것 같아요. 1년 후에. 그러면 미리 언제요? 364일에. 그걸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우리 고백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셨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푸른 불밭으로 누이셨구나.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니까 내가 예배드리지. 이렇게 갔을 텐데 어디를 지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닌다는 거예요? 안 다닌다는 거예요? 다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보세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다윗을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 다윗이 뭐 나쁜 짓 했나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미워했어요. 끝까지 추적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처럼 오랫동안 다닌 사람도 없습니다. 그 정도 다니면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경험을 하고 이 말을 쓴 거예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목자이신데 나는 여전히 어디를 다니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더라. 자, 그러면 신앙을 포기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잠시 신앙 포기. 자, 이런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좋은 일을 벌였더니 할렐루야 아멘 했다가 안 좋은 일을 벌였으면 신앙 포기. 마치 선언하듯이 목사님 잠깐만요. 저 전화하지 마세요. 저 오라고 하지 마세요. 저 잠깐 시험 들었어요. 1개월만 쉴게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1개월만 쉴게요. 5개월만 쉴게요. 자기가 다 정해놓으시더라고. 몇 개월만 쉴게요. 자, 5개월 쉬면은 몇 년 가요? 5년 가요. 돌아오지 못합니다. 뭘 통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오시면 늘 좋은 일만 벌어진다고 하는 착각을 하니까 이상한 목사님들이 그거 약속했다고 그냥 그 목사님 좋다고 그냥 유튜브 그것만 틀고 앉아있는 제발 그런 소리 좀 듣지 마세요. 사망의 은침만 골짜기를 다니게 하시고 나서 그걸 통과하고 났더니 그 뒤에 보세요. 주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나와 함께. 잘 들으세요. 아까 23장 2절에서는 내가 하나님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그 뒤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증거 보여주셔야 돼. 또 있다고 할까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신다. 가로에 내 눈에는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십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없는데 왜 자꾸 집어넣어요? 이때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안 써도 당연히 그렇게 믿어요. 자, 그런데 넘기세요. 이 3장 4절에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통과하고 나서는 주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대요? 나와 함께 하셨대요. 자, 그러면은 인생이라는 것이, 삶이라는 것이 고통을 겪고 나서야 뭘 알아요? 인생의 참맛을 안다는 거 말하잖아요.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짜 언제 아느냐? 푸른 풀밭에 누워있고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셔서 늘 잘 될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모를 때가 많아요. 절대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잘 되는 성도님들은 위험합니다. 저는 특별히 잘 되는 성도님들은 유심히 봅니다. 이 주일날 교회 올까 안 올까? 안 오고 어디 갈 것 같은데. 왜요? 하나님 물질을 너무 많이 주셨거든. 이걸 써야 되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내가 쓸 수가 없어. 일해야 되니까. 토요일에 일요일밖에 안 남아있잖아요. 이때 써야지. 언제 써요? 이때 쓰고 싶은 거예요. 돈 없으면요. 못 가요? 가고 싶어도.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어디에다가 포커스 맞춰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까, 나의 최고 목자이시니까 늘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제발 그게 진짜 거짓말이에요.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 속이고 이웃을 속이는 거예요. 잘 되면요 병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여 안 해?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식단을 조절하고 뭐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늘 명상의 음악만 틀고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다 이그노하고 그렇게 했는데 덜커덩 뭐가 걸려버렸어요? 암에 걸려버렸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주일날 나와주지 않았습니까? 하라는 대로 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내가 암에 걸려요? 나 이해 못하겠어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허락하십니다.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럼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암에 걸리게 했단 말이야? 아니요. 암에 걸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 안 막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안 막으셨을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실마라 물가오 그 다음에 푸른 풀밭에만 사는 신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체험 못하니까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살짝 한번 맛보게 해주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토요일날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와요. 토요일날 나오라고. 제가 지금 뭘 강조하는지 아시죠? 토요일날 안 나오는 사람은 카메라 안 놔줄 거예요. 다리가 부러지지 않은 이상 나오셔야 돼요. 제가 첫날에 딱 오픈했더니 20명이 왔어요. 근데 어제는 몇 명 온 줄 알아요? 12명 와서 제가 실족했어요. 제가 집에 가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야 일주일도 안 나와. 물론 이건 웃자고 제가 한 소리지만 어려운 경험을 안 해보려고 하는 성도인들은 정말 정말 어리석습니다. 자,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말씀을 떠올리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는데 누가 함께 하세요? 그럼 뭘 배우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막힐 때, 힘들 때 뭘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삭대질 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이 어두운 터널, 이 음침한 골짜기에 나와 함께 하시다면 하나님도 같이 가고 계세요? 안 가고 계세요? 하나님 안 가시고 너만 가! 이렇게 뜸밀지 않고 봐요? 가실 때 같이 가시는 하나님. 저는 이 말할 때가 제 몸에 전율이 와요. 저는 그래서 성도님 중에 아픈데, 괴로운데, 눈물 나는데 꾸역꾸역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가장 귀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해줄 말이 없어요. 목사님 저도 배웁니다. 나는 이렇게 멀쩡한데, 나는 이렇게 건강한데, 나 이렇게 한물분들이 안 일어나는데, 아니 저렇게 힘든데 그래도 교회 나와서 목사님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이런 성도를 만나는 거 이게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율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는 거 저주받아서가 아니라 그걸 통과하면서 뭘 배운다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내 인생의 전부는 누구가 되겠습니까? 에이, 내 옆에 있는 내 아들, 딸. 저 딸 너무 사랑해요. 제 딸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막 내려놔요.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까봐 무섭습니다. 저는 아들도 있어요. 아들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이뻐요. 어제도 통화했는데 I love you, 아들이 먼저 I love you 하더라고요. 우리 옆에 아들들 엄마한테 알러뷰 해봐요. 빨리 알러뷰 엄마한테. 아, 저 친구는 고개를 그다음 알러뷰. 아들로서 아빠한테 알러뷰 하기가요 나이가 다 들었는데 있으면 다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그런데 저는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내가 더 하나님보다 사랑했다는 하나님이 뺏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게 불신앙일까요? 아니요, 진짜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크는 것입니다. 자, 결론 내립니다. 내 인생의 전부는 누구로 바꿔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내 삶의 전부는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